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시를 하나 읽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무명용사의 기도입니다.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약함을 주어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더 훌륭한 일을 하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병약함을 주어 보다 선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행복해지도록 부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빈곤함에 처해 지혜로워지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도록 권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어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나는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어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요구한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내가 바라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자신의 보잘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언의 내 기도는 모두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 중에 나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시의 내용처럼 우리 인생이란 늘 모자라고 부족한 것에 집중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젊어서 허비하던 청춘이 그립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순간의 달콤함과 바꾸어버린 내 건강이 늘 아쉽습니다. 공부도 다 때가 있는 것이지만 세월이 흘러버린 지금 더 많이 배우지 못하고 더 많이 공부하지 못한 지금의 내가 속상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목마른 사슴처럼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지금 내 옆에 없는 것들, 내가 얻지 못한 것들에 집중하며 아쉬워하며 그것들만 구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발견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닌지, 또는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만한 힘과 권능이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 그대로 응답해 주시기보다는 늘 다른 응답을 해 주십니다. 앞에 시처럼 힘을 구했으나 복종을 위한 약함을 주시고 건강을 구했으나 병을 얻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고 부를 구했으나 가난을 통해서 나를 지혜롭게 해 주시고 권력을 구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응답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내 부탁 하나도 들어주지 못하실 만큼 무능하신가? 내가 잘 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시는가? 일부러 고통을 주시는 것은 아니신가? 이 질문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일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인생의 숙제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 앞에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성경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 죄악 때문임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 죄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불리한 전세를 뒤집고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전장 안에 가지고 옵니다. 수세에 몰리던 이스라엘은 법궤가 도착하자 큰 함성을 지르며 전열을 가다듬었고 그 함성 소리에 놀란 블레셋 군대는 깜짝 놀라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함성을 지르던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에게 패하여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3만 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했고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역시 이 전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패했고 두 아들이 죽었고 법궤마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역시 그 의자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완벽한 이스라엘의 패배입니다. 이 내용이 앞서 살펴보았던 1장부터 4장까지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법궤가 전장에 도착했지만 그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교 지도자들을 잃었고 그리고 많은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으며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현실적인 눈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철저한 패배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을 하나님의 패배로 규정해도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법궤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궤는 이질적인 재료인 나무와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 만나가 담겨 있는 금 항아리가 그 법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히브리서 9장 4절도 읽겠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셔서 기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십계명 두 돌판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로 이스라엘은 법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표현으로 생각했으며, 법궤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확인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의미가 법궤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법궤를 바라보며 택함 받은 자로서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것을 이루기보다는 오직 전쟁을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법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목적으로 법궤를 가져온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삶이나 신앙의 참모습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법궤만으로 승리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면 족하다는 생각이 이스라엘 군대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주술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매우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으로 우리의 삶에 울타리를 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능멸하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부정과 부패를 묵인할 만큼 영적인 무감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삶의 진정한 회개 없이 하나님의 궤를 이용해서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는 이 어설픈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모르실 리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투에서 속절없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술적인 신앙의 형태가 남아있습니다. 두통이 있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성경책을 베고 자면 잠이 잘 온다더라. 자동차에 십자가를 달아놔야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더라. 라는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성경책은 머리에 베고 자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이나 소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우리 삶에 말씀을 세우기 위함이며,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흐르는 희생과 그 고귀한 정신이 또한 우리 삶에 묻어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인 자의로 해석해서 바른 의미와는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변질시킬 때가 있습니다. 정신이나 의미 없이 삶이 수반되지 않는 모든 신앙행위는 이처럼 주술적인 형태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형태적인 법궤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의 목걸이로 좌지우지 하실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못된 습관 중에 하나는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 섭섭합니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을 바라보며 감히 하나님의 무능력을 선포해 버립니다. 천지를 창조했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즉각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섭섭하고 야속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을 무능하시다라고 생각하며 평가하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교만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첫 범죄처럼 하나님을 평가하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것은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TV 속의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우리는 평가자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앞에 세워놓고 능력이 부족하네, 뭐 어떤 열정이 없네, 왜 속히 이루어지지 않네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전장에 궤를 들고 온 주술적인 신앙을 소유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완벽한 패배를 안기셨습니다. 법궤 때문에라도 이스라엘은 확실히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법궤가 도착함으로 블레셋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도 참담하게 패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전쟁의 개념은 각 나라의 주신, 즉 주로 섬기는 신이 전투를 벌린다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블레셋이 얻은 이스라엘의 법궤는 전리품 중에서 최고의 전리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패배로 인해 스스로 포로로 끌려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마저 의자에 떨어져 죽게 된 후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고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의미가 심오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라는 의미입니다. 법궤를 빼앗긴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최고의 전리품인 법궤를 얻은 블레셋은 법궤를 아스돗으로 옮기게 됩니다. 전투가 벌어진 에벤에셀과 아스돗과의 거리는 약 5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먼 곳까지 법궤를 옮긴 이유는 아스돗에 다곤 신전 중에서 최고로 큰 신전이 아스돗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패전국의 신상을 자기들의 신전에 두는 행위는 고대 군동의 전쟁 관습이었습니다. 이 행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승리한 자들의 신이 패배한 자들의 신을 지배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이렇게 할 때 승리한 자들의 신이 패배한 자들의 신의 힘을 흡수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블레셋이 당시 섬기던 신 다곤은 성경학자들도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물고기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따그와의 유사성 때문에 물고기의 신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곡물을 뜻하는 따간에 파생되어 나왔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 다곤을 곡물의 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부 우가린 문헌에는 다곤을 바알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블레셋이 가나안에 정착할 당시에 가나안의 주신이 바알이었는데 블레셋이 가나안 원주민보다 훨씬 더 우세한 민족임을 드러내고자 바알의 아버지인 다곤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신을 마음대로 섬기고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참신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두 민족에게 빼앗긴 법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그 의미만으로 해야 할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푸른색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구 표면의 70%가 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9명 중에 1명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고 그 오염된 물 탓에 장티푸스, 콜레라 같은 수인성 질병에 걸려 현재 20초당 1명씩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이 70%인데 왜 물 부족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물이 대부분 바닷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담수는 겨우 2.5%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담수의 80%는 빙원과 빙하 속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흙과 바위 사이에 흐르는 지하수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라고 합니다. 이 1%로 모든 인류와 모든 동물들과 모든 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지구상의 가장 물 부족이 심각한 곳 중에 하나는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그런데 이 대륙에 최근에 부족한 물을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움직임은 한 사람의 의미 있는 행동에서 출발했습니다.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이탈리아 건축가 아르투로 비토리라는 사람은 여행 중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어린이들과 여인들이 물을 길기 위해 6시간 동안 걸어서 물을 길어 오는데 그 물이 흙탕물이고 또 물을 담는 통이 더럽고 지저분한 통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딛고 와서 그 흙탕물을 서로 나눠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전공인 건축술을 이용해서 10m의 거대한 접이용 탑을 만들고 그 이름을 와카워터라고 지었습니다. 이 탑은 공기 중에 들어있는 이슬을 모아서 물을 만들어주는 건축물인데요. 에티오피아의 큰 일교차에 생긴 그 이슬을 나무 건축물에 맺히게 해서 그 맺힌 이슬이 흘러내려와 한 곳에 모이도록 만든 건축물이었습니다. 이 와카워터는 한 건축물당 하루에 50에서 100리터의 물을 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 아프리카 곳곳에 이 건축물을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건축물을 여러 개를 세워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기금을 모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가 아르투로 비토리에게는 이 와카워터를 많이 세웠다 할지라도 전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일의 의미를 발견한 이후로 전 세계 사람들을 이 의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없어도 의미를 발견한다면 이 건축가와 그를 후원한 많은 사람들은 기꺼이 이 의미에 동참하고 함께하고 있는 것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하나님 자신의 이익보다 의미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법궤를 빼앗김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수치와 모욕입니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전쟁의 전리품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허용할 수 없는 참으로 참혹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블레셋의 전리품으로 가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모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민족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오던 민족입니다. 당시 왕이 없던 이스라엘은 지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종교성이 12개의 많은 지파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독특한 형태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세월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하나님을 향한 종교를 더욱더 굳건하고 견고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이 곧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신앙은 늘 위태로웠고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점점 약해져갔고 제사를 비롯한 모든 종교 행위는 퇴색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성전이나 궤 안에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이나 궤 앞에서는 신실한 예배자였지만 그곳을 떠나서는 실패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실패한 예배자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본문의 사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상실했고 신앙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궤를 빼앗기기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지 못했던 참담한 실상이었을 것입니다. 궤를 빼앗기고 나서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참 실체를 보게 되었고 지금까지 헛되게 추구하고 살아왔던 종교적인 허상을 깨트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빼앗기자마자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또한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옮겨짐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블레셋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생명들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블레셋도 사랑하는 민족이요 백성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블레셋이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또한 참신이 누구이신지 스스로 포로가 되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가나안 원주민보다 우세하다는 자존심으로 섬겼던 그 다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한지 하나님은 다곤 신전에서 일어난 현상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곤이 블레셋을 지켜주지 못함을 이보다 더 완벽하게 알려주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어리석음이 블레셋 전체에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블레셋에게도 참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을 초월하셔서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이 친히 전리품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어떤 모욕적인 반응과 대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더 큰 모욕과 더 큰 치욕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유익이 없으나 의미를 위해서 일하심이 주님을 통하여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 십자가처럼 소모적이고 무기력한 것이 없었습니다. 마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듯 주님의 십자가는 로마의 포악한 권력과 유대인들의 야비한 계획 속에 속절없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늘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죽이기에 앞장섰고 그토록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으며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병의 고침을 받았던 수많은 무리들은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더욱 처절한 것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입니다. 이보다 완벽한 실패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십자가가 결국은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보다 완벽하게 드러내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력했던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죽음에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절대적인 승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한 많은 이들이 유익을 따라 살지 않고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계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완벽한 실패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의미가 나타나자 모두를 살리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본문의 사실 그대로라면 이스라엘은 철저히 패배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실패로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십니다. 내가 형통하지 못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궤를 빼앗아 모욕과 농락을 감행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처럼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은 없었습니다. 블레셋은 다곤이 하나님의 능력을 흡수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농락당하지 않으십니다. 블레셋은 법궤를 최고의 전리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법궤가 블레셋에게 참신이 누구이신지 똑똑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농락에도 모욕당하지 않으시며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로 영광이 가려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블레셋의 신 다곤을 벌하시는 것을 봅니다. 3절에 땅에 닿았는지라 라는 이 히브리어 나팔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항복하다의 의미로 절대자에 대한 경외를 의미합니다. 4절에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진 것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고대 형벌의 한 형태인데 머리는 사고를 의미하고 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능력을 상실했으며 무기력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강력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물리적으로는 하나님의 궤는 다곤 신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셨고 블레셋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엄을 그들 스스로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숙자반 다섯 번째 강의에서 주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의 기도 가운데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더럽혀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에 의해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더럽혀진 아버지의 이름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당신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이 이스라엘처럼 실패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더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워지실 만큼 충분히 능력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다곤처럼 인간의 손에 의해서 제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영광스러우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도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에게 참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자 스스로 포로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 이 모든 상황이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지극히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며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환경과 현상으로 일하시기보다 반드시 의미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 왕 바로에게 보냄을 받을 때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첫째는 입이 둔하였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그렇게 가서 말한다 한들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어서 바로에게 찾아갔지만 바로는 더욱더 완악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가족들과 인부들을 동원하여 엄청나게 큰 배를 수십 년 동안 건조했을 것입니다. 방주를 건조하는 동안 노아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했을 것이며 그런데 그 막대한 비용의 공사 과정 중에 주변 사람들과 심지어 인부들까지 노아를 조롱하고 멸시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렵게 방주를 지어서 들어갔지만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가 온 이후로 1년 6개월, 1년 15일 동안 쉬지 않고 배 안의 모든 동물들을 챙기고 돌보아야 하는 중노동을 하였습니다. 사명의 길이 형통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는 범죄한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를 향해서 결국은 멸망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 유다를 점령할 텐데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끌려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그 이름조차 지워버리자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듣지 않는 예언을 해야 하는 예레미야는 참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노아, 예레미야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지만 순종의 과정은 물론이거니와 순종 이후에도 형통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셔서 단번에 출애굽을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재앙으로도 애굽을 완벽하게 멸망시키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걱정할 틈도 없이 이스라엘이 불평할 겨를도 없이 단 한 번의 재앙으로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이 이루어지는 동안 애굽의 진정한 회개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노아에게 단번에 배를 뚝딱 만들어주지 않으시고 오랜 세월 동안 배를 건조하게 하신 것도 배에 들어가서도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유도 범죄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배 안에 들어가서도 고된 중노동을 해야 했던 노아는 이제는 땅이 말라 새로운 인류를 시작해야 할 노아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이어가야 할 새로운 아담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12장에서 하나님께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 땅이 고통을 당해야 하며 들녘의 풀이 모두 말라 죽어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을 표준 새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말과 달리기를 해야 할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요단강에 홍수가 넘쳐서 모든 것이 휩쓸려갈 때에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렇게 훈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과 형편에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가 있습니다. 성급한 내 뜻과 계획처럼 하나님이 빠르게 진행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사랑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인 암담함과 형통하지 못함에도 스스로 절망해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실패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승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두려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께는 반드시 의미가 있기에 우리 역시 유익을 따라 살지 않고 의미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미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반드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암담함과 답답함이 엄습해와서 무서움에 떨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위로가 되지 않고 숨을 깊이 들이마셔도 가슴 한켠에 먹먹함이 지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듯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으며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은 마치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 포로가 되셔서 나의 죄악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오로지 나를 살리고자 감당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인내해야 할 이 시기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오래 참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처럼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